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은 활짝 열고 집중하여 하나님 말씀 놓치지 아니하고 잘 듣고 깨닫고 그리고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자, 듣는 분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영화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 모든 영화 팬들에게 커다란 감동을 안겨준 쿼바디스 영화 아시죠? 베노와 더불어서 가장 뛰어난 기독교 영화라고 평가받는 이 쿼바디스에는 대단한 명장면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다가 기억나십니까? 아주 가냘픈 여주인공을 원형운동장 한가운데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묶어놓고 그 앞에서 여주인공의 호위무사와 시커먼 황소를 대결시키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또 로마 신의 불을 지른 네로 황제가 정신병자 같아요. 시뻘건 화염 속에 타들어가는 로마 시내를 바라보면서 광기 어린 모습으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굉장히 명장면이죠. 자, 그리고 영화의 종반부에 나오는 장면인데 이 영화의 제목이 왜 쿼바디스인지를 말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기 화면에 나온 저 장면이 바로 이 영화의 제목이 왜 쿼바디스인지를 말해주는 바로 그 장면이 너무나 유명하죠? 네로 왕제의 기독교 박해를 피해서 로마를 탈출하는 베드로 사도 앞에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뭐라고요?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아마도 이 영화에 나오는 영화 대사, 영화 대사의 차원을 넘어선 모든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쿼바디스 영화에 나오는 수많은 명장면들 중에서 조금 특이한 장면을 보려고 합니다. 방송실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서 네로 황제가 자기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그 장면이 맨 오른쪽에 앉아있는 사람이 네로 황제인데 자 그런데 신하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네로 황제가 어떤 반응,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아주 희한한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네로 황제가 저 장면에서, 저 대목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 장면이 생각나는 분 계십니까? 아주 희한한 반응을 보입니다. 자, 방송실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이시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예,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왜? 신하가 죽었으니까. 내 신하가 죽었으니까 눈물을 흘리는데 근데 그냥 눈물을 흘린 게 아니죠. 눈물을 병에다 요만한 병에다 담고 있어요.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눈물을 자기 눈물, 눈에서 나온 자기 눈물을 병에다 담는다. 정말로 희한한데. 자, 그런데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저렇게 자기 눈물을 병에다가 담는 관습이 실제로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고대 페르시아에서는 장례식을 주례하는 사제가 손에 면으로 된 헝겊을 들고 있다가 장례식 가족과 친지들이 장례식 도중에 눈물을 흘리면 바닥에 떨어진 눈물을 헝겊으로 정성껏 닦은 다음에 그것을 병에다 짜서 넣고 아주 조심스럽게 보관하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것은 이란, 페르시아이지요. 이란 그 에스파한 박물관에 전시된 눈물병 사진인데 저게 바로 장례식에서 모은 눈물을 담아놓던 병입니다. 저렇게 눈물을 병에다 담는 이유는 뭘까? 실질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고대 페르시아에서는. 죽음의 고통이 크게 달아있는 사람의 입에다가 그 장례식장에서 모은 눈물을 한 방울 떨어뜨리면 죽어가던 사람이 다시 소생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의 눈물을 영험한 치료약으로 믿고서 사용한 것인데요. 자, 그런가 하면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눈물을 병에다 담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왜 안 나오나 제가? 자,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고대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던 눈물병인데 왼쪽에 있는 것은 유리로 된 좀 고급 약간 고급스러운 눈물병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던 토기로 된 눈물병입니다. 시편 56편 8절에 보면 그런 구절이 나와요. 다윗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이때 주의 병이라는 것이 바로 저기 나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던 저러한 눈물병입니다. 페르시아와는 달리 페르시아에서는 이 영험한 치료약으로 썼다고 하는데 그럼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눈물병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각 가정에서 식구들마다 눈물병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슬픈 일을 겪을 때마다 흘렸던 자신의 눈물을 눈물병에 잘 담아두었다가 가족이나 친척, 친지들 중에 재난을 당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눈물병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가서 그것을 보이면서 자신의 위로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나는 정말로 진심으로 당신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자, 이러한 위로의 의미로 저 눈물병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 이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또 하나 장례를 치를 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유품 같은 걸 정리하지 않습니까? 무덤에 넣는 고인의 유품 중에 반드시 저 눈물병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왜냐? 고인의 삶 전체를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물건이 바로 저 눈물병이다. 고인이 흘렸던 눈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 만약에 장례를 치르다가 실수로 눈물병을 깨뜨리거나 담겨있는 눈물이 쏟아지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유족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 일을 커다란 수치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만큼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저 눈물병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물건이었는데요. 성경에서도 인간의 눈물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눈물 어떤 의미입니까? 인간의 격한 감정과 슬픔을 표현하는 도구가 눈물이죠. 또한 타인에 대한 겸손과 연민, 영혼에 대한 탄식과 비탄,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까지 담겨있는 그러한 도구가 바로 눈물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눈물, 바로 예수님의 눈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눈물을 흘리셨는지, 예수님의 눈물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는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눈물에 담겨진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지금부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눈물은 나라와 민족을 향한 안타까움의 눈물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눈물에는 나라와 민족을 향한 안타까움, 간절한 안타까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같이 화면 통해 오늘의 첫 번째 본문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숨겨졌도다. 그렇습니다.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혹은 예수님께서 우셨다 이제 이런 기록이 모두 세 번 나옵니다. 지금 읽은 누가복음 19장과 오늘의 두 번째 부분이 요한복음 11장 그리고 히브리서 5장 7절에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히브리서 5장 7절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셨다, 예수님의 눈물에 초점이 맞추어 있기보다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 예수님께서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셨나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히브리서 5장 7절은 제외하고 나머지 두 개의 본문 요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의 본문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읽은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왜 무엇 때문에 오신 겁니까? 가까이 오사 무엇을 보시고 성을 보시고 오시며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성을 보시고 오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오셨을까요? 계속해서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고 있어야만 하는데 그런데 평화에 관한 일을 알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저 평화에 관한 일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이 평화에 관한 일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평화에 관한 일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평화로 오신 예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모습 때문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누가복음 19장 43절 4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읽은 이 구절 예루살렘성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멸망하는 모습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이 말씀 그대로 AD 70년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 의해 예루살렘성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멸망당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정통하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유대 전쟁사라는 책에 보면 참고로 요세푸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로마 장군 티투스의 통역관으로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멸망시키는 그 모습을 직접 목격했던 인물이. 자, 요세푸스는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멸망당하는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 바로 옆에 토성을 쌓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결과 예루살렘 성은 비참하게 무너지고 말았다. 시간이 없어서 다 살펴보지 못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예루살렘 성은 비참하게 무너지고 말았다. 예루살렘 성 바로 옆에 토성을 쌓고 43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43절 그대로예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자 그리고 기근이 널리 확대되어 모든 집과 식구들에게 덮쳤으며 다락방에는 기아로 죽어가는 여자들과 어린아이들로 가득 찼고 예. 자 시간이 없는데 44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예. 그대로 기록된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중략 이들을 매장하려 해도 병자에게는 힘이 없었고 튼튼한 사람일지라도 시체가 너무 많아 대책이 없었다. 자기 자신도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죽음의 그늘 아래 들어 있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의 시체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체를 처리하다가 자신이 시체 앞에 쓰러져 버렸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죽음이 오기 전에 스스로 관에 들어가 누워버렸다. 이와 같은 재난에 대해서 슬퍼하는 자도 없었고 우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더 이상 울 기력도 말할 힘도 잃어버리고 오직 무서운 절망과 죽음의 침묵만이 예루살렘성을 덮고 있을 따름이었다. 조금 더 수치로 한번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이 당시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성이 함락될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느냐. 9만 7천 명의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갔고요. 110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이 수치가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 현재 2016년 현재 이스라엘 인구가 약 782만 명이. 감이 오시죠? AD 70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전체 인구, 거의 모든 인구가 포로로 끌려갔든지 아니면 죽었든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그 안타까운 모습을, 나라와 민족이 망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깝게 우리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의 첫 번째 본문인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눈물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너무나 간절한 안타까움이 담겨 있다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눈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예, 지금 보시는 거, 그 영국의 브렉시트, 뭐 이번 주 내내 엄청나게 언론에서 떠들었죠.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느냐 잔류하느냐를 놓고 실시한 국민투표, 예, 그 국민투표가 진행되기 직전에 영국 템즈강에서 벌어진 브렉시트 찬성파와 반대파의 대단히 격렬한 캠페인, 좋게 말해서 캠페인이고 데모에, 그 영국 현지 언론에서는 저걸 뭐라고 했느냐, 템즈강의 전투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위쪽 위에 화면에 보면 위쪽 사진 왼쪽에 있는 커다란 배에서 오른쪽에 있는 작은 보트에다가 물대포를 쏩니다. 보이십니까? 네, 물대포를 쏘고 있어요. 경찰이 하도 과격하게 데모를 하니까, 캠페인을 하니까, 예, 과격한 데모를 중지시키려고 물대포를 쏘는 게 아니에요. 경찰이 하는 게 아니에요. 브렉시트 반대파, 아, 찬성파가, 예, 반대파를 향해서, 으아! 예, 너희들은 이 우리 영국, 우리나라,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는 놈들이다! 물대포 쏘는 거예요. 밑에 있는 거, 얼마 전 그 브렉시트를 반대하다가 피살된 조 콕스 하원 의원, 예, 하원 의원의 남편이 엄마를 잃은 두 어린 자녀를 데리고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할 수 있는지, 엄마 잃은 아이들 둘을 데리고, 예, 템즈강에서 브렉시트 찬성 그 캠페인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겁니다. 저 장면을 보면서 저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영국처럼 뭐 브렉시트 찬성파 반대파로 이렇게 국론이, 예, 양분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애국한다는 미명하에, 나라를 위한다는 미명하에 폭력과 여러 가지 불법이 판을 쳐서도 당연히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자신의 신념을 따라 나라를 위해 뭔가를, 뭔가를 실천하고 있는 저들처럼 저게 맞다 틀리다 그거 따지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 뭔가 실천하고 있는 저들처럼 우리도, 우리들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가진 믿음을 따라 무엇인가를 실천해야만 한다는 것, 이것은 움직일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 역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이 나라 이민족의 장래가 오직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가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기도도 하기 바쁜데 내 앞가림도 하기 바쁜데 무슨 나라를 위한 기도냐. 이런 말은 그만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흘릴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향한 우리 주님의 안타까운 그 눈물이 여러분 가슴 속에 기도의 눈물로서 또렷이 저장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의 눈물은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의 눈물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눈물 속에는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화면을 통해 오늘의 두 번째 본문인 요한복음 11장 33절로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두 번째 본문인 요한복음 11장은요. 나사로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평소에 사랑하고 아끼시던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이 들어 죽었어요. 그래서 병들어 죽은 나사로의 집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와 대화하는 가운데 눈물을 흘리신 것이 오늘의 두 번째 본문인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입니다. 학자들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눈물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는 슬퍼하는 이들과 함께 슬퍼하며 그들을 위로하시는 슬픔과 위로의 눈물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길 보세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사.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이 어떤 종류의 눈물인지를 말해주는 표현입니다. 참고로 성경에 나오는 눈물의 종류를 보면 아주 많아요. 네. 기쁨의 눈물, 슬픔의 눈물 기본적으로. 그 다음 감사의 눈물, 동정의 눈물, 가증한 눈물, 회개의 눈물, 고난의 눈물, 후회의 눈물, 간구의 눈물, 권고의 눈물 등등. 더 자세하게 나누면 더 많죠. 최소한 10가지 이상의 눈물의 종류가 나타나 있는데 저기 있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며 슬픔의 눈물이고 동시에 위로의 눈물입니다. 왜냐? 자,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저 표현. 저게 지금 뭘 말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느끼고 계시는 예수님의 슬픔. 그 예수님의 슬픔을 말해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오라비를 먼저 떠나보낸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나타내는 그 표현이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저 표현입니다. 사랑하고 아끼던 나사로가 세상을 떠났다니 나의 마음이 너무나 슬프구나. 내 마음이 이렇게 슬픈데 마르다와 마리아야 사랑하는 오라비를 잃어버린 너희들의 마음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아프겠느냐. 내가 지금 이 시간 너희와 함께 슬퍼하며 함께 아파하고 있단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눈물 속에 담겨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 여러분,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바라보시며 그들과 함께 슬퍼하시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시며 그들을 위해 위로의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께서 삶의 무게로 인해 힘겨워하며 아파하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변함없이 찾아와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저 예수님의 눈물에는요 지금 살펴본, 지금 말씀드린 이 슬픔과 위로의 의미 말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 자,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은 이런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온 예수님의 눈물에는요, 깨닫지 못하는 영혼, 뭘 깨닫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학자들은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눈물이 담겨진 이 의미를 보다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자신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대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이 어땠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대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 어땠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죠? 자, 다 같이 화면 통해 요한복음 11장 21절과 그리고 3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렇지요? 자, 보셔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한 내용이나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한 내용이나 똑같아요. 둘이 짜고 한 게 아닙니다.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했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런 거죠.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조금만 빨리 오셨으면 나사로를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오신 겁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 섞인 탄식을 말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이와 같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말 속에는요, 결국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었는지가 드러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능력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런 능력까지는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생각도 참 못했죠. 예수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으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까? 중한 질병도 척척 고치시는 아주 대단한 치료자, 대단한 의사,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용한 의사라도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살립니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의사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뛰어난 의사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 오라비가 죽기 전에 찾아오셨으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오라버니를 살릴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지금 원망 섞인 탄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 인류의 구세주라는 이 사실은 깨닫지 못한 채, 그 사실 가장 중요한 게 그건데 그거 모르고 탄식하며 울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님의 눈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그 보건복지부,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중국의 위생부에서요, 얼마 전에 쓰러진 노인을 부축하는 법이라는 이 40페이지짜리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중국, 전국에 배포를 했습니다. 아니, 쓰러진 노인을 부축하는 법이라는 게 뭔 말입니까? 아, 노인이 쓰러지면 당연히 가서 부축하고 도와줘야지. 뭘 그거를 40페이지짜리 가이드북을 만들 만큼 쓰러진 노인을 부축하는 법? 이게 뭔 말이냐? 중국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쓰러진 노인을 부축하는 방법이라는 가이드북까지 만들어서 배포한 이유는요, 중국인들의 머릿속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견사불구라는 의식 때문이라고 합니다. 견사불구. 예전에 한번 제가 이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한번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두 살짜리 어린아이가, 여자아이가 시장통에서 차에 치여서 쓰러져 있습니다. 30여 분이 지나도록 거기서 10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아무도 안 도와줘요. 결국 그 아이는 뒤늦게 병원에 옮겼는데 죽었어요. 그런 일들이 중국에서 비일비재합니다. 자, 실제로 중국에서 사람이 사고를 당해서 그런 식으로 쓰러져 있어도 주변 사람들이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나름대로 이유는 있어요. 괜히 내가 나서도 도와줬다가 오히려 도와주려는 내가 사고를 일으킨 사람으로 사고 유발자로 몰려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견사불구.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구해주지 않는다. 이와 같은 견사불구의 의식 때문에 이게 뿌리 깊이 박혀 있어서 결국엔 중국 정부까지 나서서 쓰러진 노인을 부축할 때는 근데 그 쓰러진 노인을 부축하라는 법도요. 도와주라는 건지 아니면 도와주지 말라는 건지 아주 애매합니다. 읽어보면 쓰러진 노인을 부축할 때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요 정도만 여기까지만 도와라. 그래야 다른 사람 그 상대방한테 오히려 역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 고소 안 당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가이드북까지 만들어서 배포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향한 예수님께서 구세주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견사불구의 의식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 친척, 친구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그들의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의 눈물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견사불구의 의식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를 바라보시면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리고 계신 우리 예수님의 눈물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반드시 자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오늘 주신 말씀, 주님의 눈물 가슴 속에 새기면서 우리 찬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 모두 예수님의 눈물을 저희의 심령 속에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나라와 민족을 향한 안타까운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